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숫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숫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숫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단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숫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름같이 불사를 찌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4장은 다섯 가지 제사 중에 속죄제를 다루고 있는데 속죄제는 4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5장 13절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4장이 36절이고 4장이 35절이고 5장 13절까지 나오기 때문에 사실 레위기 다섯 가지 제사 중에서는 이 속죄제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길게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중에 속죄제를 이렇게 길게 다루는 이유는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사실 그 죄 용서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것을 말해주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4장 속죄제에 대한 것을 읽을 때에는 이 본문이 제사장의 죄를 다루고 있고 그리고 또 회중 전체 온 회중이 범죄한 경우를 다루고 있고 그리고 족장이 범죄한 경우를 다루고 있고 그리고 또 평민이 범죄하는 경우를 다루고 있는데 평민 중에서도 돈이 많은 평민 또 가난한 평민 뭐 이런 경우를 다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일일이 처리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재물을 가지고 올 거냐 하는 것이 각기 차이가 있고 그리고 그 재물을 잡았을 때 피를 어디서 처리하느냐 는 것은 또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의 피를 처리할 때는 회막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니 성소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성소 앞 휘장에다 그거를 뿌려요. 그런데 족장이나 평민의 죄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피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또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재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속죄제가요, 그냥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떤 죄를 더 심각하게 생각하시느냐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죄가 다 똑같은 죄가 아니고 사실상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의 죄를 더 심각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사회는요, 모든 죄를 다 똑같이 여겨요. 그런데요, 모든 죄가 다 똑같지 않아요.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의 죄는 더 심각한 죄라는 거죠. 그게요, 이를테면 도둑질을 해도 평범한 사람이 도둑질하는 거하고 권력 있는 사람이 도둑질하는 게 차이가 있거든요. 죄를 지어도 보통 사람이 죄를 짓는 것과 예수 오래 믿은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다 똑같지 않다고요. 거짓말을 해도 아이가 하는 거짓말하고 어른이 하는 거짓말이 다른 거죠. 나쁜 짓을 해도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는 것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것은 이게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레위기 4장에 있는 속죄제는요, 모든 죄가 다 똑같은 죄가 아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네가 더 영향력 있는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더 조심스럽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레위기 4장 또 5장 13절까지 나와 있는 이 속죄제에 대한 규례를 잘 묵상하다가 보면 일종의 그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귀족들, 영향력 있는 신분을 가진 귀한 사람들에게는 더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이 속죄제가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 속죄제는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잘 이렇게 따르다가 보면 뭔가 이 도덕적 책임감을 갖게 하고 공동체를, 이 사회를 좀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뭐 그런 어떤 효과가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속죄제를 잘 드리면 뭔가 이 사회적 책임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것을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훨씬 더 건강하고 도덕적인 사회를 만들어내는 것이 이 속죄제입니다. 우리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 속건제를 읽고 있는데요, 이게요, 그냥 짐승 잡아 드리는 제사가 아니에요. 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다섯 가지 제사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잘 드리게 되면 세상과 구별되는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번제를 잘 드리면 세상 모든 것을 자기가 지배하려는 마음을 버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살 수 있는 경건함을 배울 수밖에 없는 거죠. 소제를 잘 드리면 일상이 거룩하게 돼요. 우리가 일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배우는 거죠. 화목제를 잘 드리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잔치하는 법을 배우게 돼요. 속죄제를 잘 드리면 도덕적 책임감을 배우게 돼요. 속건제는요, 자기가 죄를 지어서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 배상을 해주는 거거든요. 속건제를 잘 드리면 억울하고 원통한 사람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 다섯 가지 제사가 그냥 짐승을 잡아 죽이는 제사가 아니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고 세상과 구별되게 만드는 예배였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짐승 잡아 제사 지내지 않아요. 우리 이거는 옛날 사람들이 했던 건데 왜 이거를 이렇게 꼼꼼하게 읽어내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런 제사를 통해서 도대체 뭐를 가르치고 뭐를 만들어내려고 하셨느냐는 것을 우리가 잘 배워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짐승 잡아 제사 드리는 사람 아니지만 레위기를 잘 읽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를 통해서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내려고 하셨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레위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 거냐 하는 것을 잘 듣고 배워야 돼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요, 제사장의 죄예요. 제사장도 범죄할 수 있어요. 누가 제사장이냐 이렇게 물으면 오늘날 교회 안에 제사장은요 모든 성도가 다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레위기 4장이 말하는 제사장을 모든 성도에게 다 적용시킬 수 있을 거냐, 여기서는 그런 게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은 어떤 영적인 책임을 짊어지고 있는 일꾼을 가리키는 거예요. 어떤 교회 안에도 영적인 책임을 짊어지고 있는 일꾼들이 있거든요. 이를테면 교회 안에 모든 사람이 다 똑같지 않아요. 평신도보다 집사는 더 중요한 책임이 있고, 집사님들보다 권사님 안수집사님은 더 중요한 책임이 있고, 권사님 안수집사님보다 장로님들은 더 중요한 책임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직분에 따라서 다 똑같이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뭔가 더 중요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 거룩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거들어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혐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하나님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죄는요, 제사장의 죄만이 아니고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이 말은요 백성을 망하게 하였으면 이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죄를 지으면 제사장의 죄는요 백성들이 벌을 받게 돼요. 제사장이 죄를 지으면 제사장 혼자만의 죄가 아니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그 제사장의 어떤 도움을 받는, 그 제사장의 영적 지도를 받는 공동체가 그 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름 부분 받은 제사장의 죄가요 가장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물도요 흠없는 수송아지 제일 비싼 거를 제물로 드려야 해요. 그리고 제사장의 죄 때문에 드리는 제물은요 그 피를 회막 안 휘장에다가 갖다 7번 뿌려야 돼요. 다른 평민의 죄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사장이 죄를 지었으면요 그 제물은 또 오늘 보면 1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1절 8절부터 10절까지는 기름을 떼서 번제단 위에 불사르라 그러시는데요. 11절 1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작.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재버리는 곳이라는 것은 성막에서 번제단에서 제물을 바치고 나면 거기에 남은 찌꺼기 재,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나무를 태워서 했으니까 그 나무를 태우면 다 재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쓰레기가 아니고 정결한 쓰레기이기 때문에 그냥 쓰레기장에 갖다 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 아마 재만 처리하는 곳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재 버리는 곳에다가 똥까지, 제사장의 그 이 죄를 속죄하는 속죄죄의 경우에는 송아지 전부 심지어 똥까지 다 불태워야 되는데, 이거는요 보통 속죄죄는요 다 번제단에서 불사르는데 제사장의 죄는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제사장의 죄는 너무 심각한 죄거든요. 심지어 번제 전부를 불태우는 번제에서도요 가죽은 남기는데 제사장의 죄를 속하기 위한 이 제물, 속죄 제물은요 가죽도 전부 다 불태 하나도 남길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동시에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제사장도 연약하고 제사장도 범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사장이 죄를 지어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주의 종들에게 예를 들면 목회자를 예를 들자면 너무 높은 기준을 요구해요. 목회자는 절대로 실수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충분히 실수할 수 있어요. 다 연약한 인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주의 종들이 뭔 죄를 지었을 때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열어줘야 되고 그리고 뭔가 연약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동시에 주의 종들에게 얼마나 큰 책임이 맡겨져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그 연약한 인생이 그 귀한 일을 감당하려고 하니 얼마나 고생이 많은가 하는 것을 헤아리면서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장의 죄가 심각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제사장도 연약해서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사장이 범죄할 경우에는 이런 철저한 방법으로 그 죄를 씻어내어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속죄죄에 대한 말씀을 읽으면서 제사장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제사장의 죄도 용서해 주시는 분이다 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13절부터 21절까지는요 회중 전체가 범죄하는 경우예요. 회중 전체는 이를테면 공동체가 이렇게 개인의 죄만 있는 게 아니고 회중 전체가 죄를 지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를테면 어떤 경우에는 한 사람의 죄를 회중 전체의 죄로 여기실 때도 있어요. 이를테면 여리고 성 무너뜨릴 때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 어기고 그 전리품 일부를 빼돌렸을 때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회중 전체가 죄를 지을 때도 있고 그리고 어떤 개인의 죄를 회중 전체가 책임을 져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역시 제사장의 죄와 마찬가지로 송아지를 잡고 수송아지를 잡고 그 피는 회막 안 휘장 앞에 7번 뿌리고 또 그 피를 제단 뿔에 바르고 뭐 이러면서 오늘 보면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21절 시작. 그래서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름같이 불사를 치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첫 번 수송아지는 제사장의 죄를 사하기 위한 속죄제물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중 전체가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이 회중 전체의 죄를 마치 제사장의 죄처럼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고 말해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13절, 1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주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머리에 안수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스스로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죄를 지었는데 그게 죄인 줄 모르는 거죠. 죄인 줄 몰라도 죄는 죄예요. 그런데 죄인 줄 모를 때 하나님은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셔요. 오히려 죄인 줄 몰랐을 때는 죄는 죄지만 하나님이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시다가 범한 죄를 깨달으면 그 죄는 속죄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 죄를 깨달으면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이라고 14절이 말하는 걸 봐서 회중 전체가 범죄할 때는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우쳐줘야 돼요. 누구의 죄든지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군가가 범죄하는 모습을 보면 그거는 죄다, 그건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일이다, 서로를 깨우쳐주는 선지자 노릇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를 그 범죄한 데서부터 돌이키게 하는 그런 역할 대단히 중요해요. 이 공동체 전체가 어그러진 길로 갈 때도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교회가 병이 들고 우리 시대에도 교회 일꾼들이 참 어그러진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 서로를 깨우쳐서 어그러진 길로 가지 않도록 그 길에서 돌이키라고 말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이 속죄제는 하나님의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다루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을 정결하게 하시면서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를 보여주는 것이 속죄제입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이 은혜를 힘입어 살면서 세월 지나갈수록 우리가 더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